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우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 말씀 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문화 생활을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참 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복음반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나주로 어제하고 오늘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 장인어른은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찾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분 예전에 강릉에 홍수가 난 적 있죠? 오래전에 강릉에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을 그때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강릉에 물난리가 나서 강릉 일대가 다 지붕 처마 있는 데까지 물이 막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처갓집 있는 동네인 거예요. 내곡동 그 남대천 옆에요. 그 제 아내가 잘 알지요. 오, 저기 우리 집인데 뉴스에 보니까 이제 물은 처마 밑에까지 차 있고 연락은 두절돼 가지고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또 그때 마침 고속도로까지 산사태가 나서 길이 차단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와볼 수도 없고, 그 뉴스에만 길을 기울이기를 고속도로가 다시 열렸다는 그 뉴스만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달려오려고 이제. 이런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생수를 이제 생수통을 생수를 싣고 그 다음 뭐 물난리가 났으니까 뭘 끓여 먹을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블루스타에다가 또 뭐 햇반에다가 먹을 걸 잔뜩 준비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대피를 했는지 소식을 이제 못 들어요. 궁금한데 마침 이제 처고모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막상 이제 길이 열려서 이제 와보니까 난리, 말도 못할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물난리가 나고 나니까 그냥 물이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온통 집안에 이제 뻘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다 버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가서 이제 뭐 들어가 앉을 데도 없죠. 그동안 식사도 이제 못하고 이제 구호 이제 단체에서 주는 라면만 이제 겨우 끼니를 때우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햇반으로 또 이제 해서 이제 식사를 개천에서 한 끼 이제 뭐 식당도 딴 데가 식당도 없으니까요. 대접해 드리고.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그래 빨리 대피하시지 왜 빨리 대피를 안 하셨냐 하니까 이 물하고 대피하라는 방송차하고 같이 오더래요. 물이 밀려오는데 무릎까지 밀려오는데 차가 와서 이제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얼른 마당에 앉아 있다가 이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하고 그다음 손녀를 보고 있었는데 손녀 덜쳐 얻고 이제 나오니까 벌써 허리까지 물이 차더래요. 그리고 이제 골목길이 완전 강이 돼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벽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길 중앙에는 물살이 너무 세니까 저희 장모님은 이제 관절염을 앓고 계셔가지고 건강하지 못하신데 그래서 애를 둘쳐 업고 장모님 손을 잡고 피신을 해 나오는데 벌써 할머니 한 명이 떠내려 가더래요. 그러나 손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내려 가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절로 나오더래. 하나님이 생전 하나님을 안 찾았던 분인데 그래 그때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찾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가까이 이청집으로 피신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서 처마까지 찾는데 그 이청집에도 언제 찰지 모르는 거예요. 물이. 그러고는 밤이 됐는데 깜깜하게 칠흑 같은 어둠인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고 비명소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보면은 비는 계속 쏟아지고 언제 또다시 이 이청집도 넘쳐가지고 떠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날 밤새도록 떴눈으로 지새면서 하나님이 절로 찾아지더래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를 오시다가 참 이 강릉에서 수양회 하는 바람에 자주 이제 오시게 돼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제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또 요즘은 주일날도 교회 한 번씩 오신다고 하고 참 감사한데 그나마 사이가 안 왔으면 수양회를 안 왔을 텐데 또 하나님 저를 대덕이 아니고 일로 보내셔가지고 또 저희 장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했는데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한 장군 연극을 봤는데 참 은혜로웠죠? 예, 참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전 탤런트가 와서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면. 그 여러분 남한 장군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던가요? 예? 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예,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죠? 남한 장군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래야만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지라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깨끗하게 났죠. 예. 제가 강남에서 박 목사님 말씀 전한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친님들 특히 우유 많이 드세요. 우유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그래서 우리 우유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을, 그 우유 못 드시는 분들 있죠? 예, 우유 먹으면 배탈 설사해서 우유 못 드시는 분들 있죠? 그 이 말씀을 듣고 과연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우유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일날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유를 못 먹는 사람 중에 나는 여전히 우유를 못 먹어,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나 하고 안 먹고 앉아 있느냐? 아니면 아, 종이 우유를 마시라고 하니까 내가 배탈이 나지만 계속 우유를 먹자. 그래, 목사님도 아프지만 나았다고 했는데 나도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지만은 아프지만 나았다고 계속 먹어보자.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본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대로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저는 제가 전 우유를 참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우유를 못 마셨어요. 우유를 먹으면 배탈설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아니, 나는 우유를 참 좋아하는데 우유를 먹으면 배탈설사 못 먹는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계속 먹으래요. 계속 먹어주면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냐고 하니까 진짜래요. 아니, 그 배탈이 나도 그럼 계속 먹느냐고 하니까, 아, 계속 먹으래요, 보면은. 그 제가, 다른 사람 말 같으면 안 믿을 텐데, 또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믿었어요. 그 제 아내가 또 이제, 이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니까, 근거 없이 그냥 저보고 무조건 그냥 남편 괴롭히려고, 너 고생 좀 해봐라고 그냥,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먹었어요. 우유를 마시니까 배탈이 나는데 그 다음날도 또 먹고 그 다음날도 또 먹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탈이 안 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우유에는 우리가 쉽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이 우유 안에 이제 유당이 있습니다. 락토오즈라는 유당이 있는데 이 유당이 다당류기 때문에 쉽게 이게 분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해하는 유당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유당 분해 효소가 있어서 이걸 분해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우유를 먹으면 이걸 유당을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는데 자라면서 이제 우유를 끊고 밥을 먹기를 시작하면서 이 유당 분해 효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우유를 안 먹어주니까. 그래서 우유를 안 마시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끔 우유를 마시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장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게 부글부글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게 설사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우유를 못 먹어. 나는 우유를 못 마셔. 난 우유 먹으면 배탈 설사가 나더라. 나는 먹을 때마다 배탈 설사가 나더라. 그래서 나는 우유를 못 먹어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우유를 못 먹어 하고 우유 못 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유전자 속에 이 유당분해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미 만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어릴 때 젖을 먹던 아니면 우유를 먹었던 유당분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우유를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날 우유를 먹으면서 우유를 끊고 안 먹다가 이 유당분해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소화를 못 해내는 건데 그걸 사람들은 그 증상을 보고 우유 못 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 아내는 좀 무식한 방법으로 가르쳐 줬더라고요.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서 늘려줘야 되는데 제 아내는 그냥 사발떼기로 그냥 계속 먹으라 해보면은 고생은 좀 했지만은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먹어주면 유당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이 우유를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면은 이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으로 못 사느냐? 믿음으로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어렵고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던데 나는 믿음으로 해도 안 되던데 그러고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잘 안 되더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게 제 아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제 아들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은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같이 지내고 이래서 친하게 이제 동생처럼 잘 이제 지내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아빠 얘 좀 교제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해주지 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교제해 줄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의 문제라서 교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또 영역 너머의 문제라서 교제를 또 못 해준다고 하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믿음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간증도 했대요. 내가 이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간증하고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야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말씀도 의지했는데 왜 안 되지? 야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데 앞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겠나? 그러기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야 너 야구에 홈런왕 아냐 하니까 내 홈런왕 안돼요. 여러분 홈런왕 아세요? 홈런을 잘 치는 사람. 그럼 여러분 나갈 때마다 홈런을 치던가요? 여러분 홈런왕이 된 사람들은 타율이 3할 때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10번 나가서 3번 겨우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은요? 보기 좋게 헛스윙을 하고 삼진 아웃을 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넘사시러라, 아이고 부끄러라, 내가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헛스윙하고 삼진 아웃을 당하고 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또 이제 타석에 서서 홈런을 노리겠냐. 그래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아니죠.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에 또 홈런을 노리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야 부끄러운 것은 뭐가 부끄러운 건지는 아냐? 믿음으로 살려고 시도를 안 하는 거다. 네가 10번 믿음으로 살려고 발을 내딛어서 한 번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그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을 내딛어 보지도 않는 것이다. 부끄러움 당할까 싶어서 발을 내딛지 않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발을 내딛고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안 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배울 때 처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손자나 손녀가 그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애가 걸었다 하고 박수 치는 게 애가 몇 발짝 걸었을 때입니까? 예. 한 발도 아니고 반발. 겨우 반발 내딛고 넘어졌는데도 걸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이제 목사님들 나이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손자 손녀를 이렇게 보셔요. 손자 손녀를 보고는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의 사회를 보신 김진수 목사님 계신데 좀 무뚝뚝하시죠? 사회를 좀 너무 딱딱하게 보시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첫날 사회를 보고 나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좀 부드럽게 보라고 하셨는가 봐요. 그게 많이 부드럽게 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손자를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손자 보니까 좋으시죠? 귀엽고 사랑스럽죠? 하니까 에이, 나는 손자 해도 별로 그렇다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다들 막 껍벅 죽으시던데 목사님은 감정이 없으시고 저래 무뚝뚝하신가 했는데 웬걸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제일 어떻게 하시느냐. 어느 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손자를 바꿔라는 거 며느리한테. 아니 걔가 지금 말도 못하는데 무슨 전화를 바꿔라고 하냐. 그러고는 할배다 하면서 있잖아요. 말도 못하려고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뻐 죽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이쁘대요 보면. 그러면 그렇지. 제가 요즘도 만나면 한 번씩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별로 마음에 기쁜 줄도 모르고 귀여운 줄도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나 내가 어설퍼도 잘 못해도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한 걸음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면서 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야 넌 참 위대한 발을 내딛은 거야. 네가 그걸 부끄러워하면 사단은 너보고 그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 가서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너 믿음의 발을 그렇게 내딛는 거야. 그러는 게 마음이 금방 또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년사 말씀에서도 같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본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본 사람은 믿음을 터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될 만한 일에만 늘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박목사님께서 여러분 우유 많이 드십시오. 모친님도 특히 우유 많이 드십시오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유를 못 먹는 모친님들은 아이고 먹으면 좋게야 하겠지만은 난 우유를 못 먹는데 어떡해요. 나는 우유 못 먹는 사람이에요 하고는 안 먹고 앉아있겠죠. 그죠? 그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복인데 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그대로 받으면 복인데 우린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오래 전에 만났던 어떤 부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10년쯤 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당시에 미용실을 하는 분이었고 그 당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제가 가서 머리도 깎고 또 말씀 교제도 하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상담을 하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인천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어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일요일 되면은 상담하는 분이 많아서 바쁜데 그래도 시간을 빼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 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벌써 며느리를 봐서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봤는데 고부간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며느리를 좀 꾸짖을 일이 있어서 꾸짖었는데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는 왜 하냐고 엄마를 또 나무랭 아들이.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제가 볼 때 특별한 일 아닌데 일어나는 갈등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몰고 오면서 그냥 막 차를 막 어디다 들여받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단순하게 그 며느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이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왜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느냐, 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신앙을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하고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아들은 복음을 들었었는데 이제 세상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거죠. 야, 주님 안에서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복되었을까. 왜냐, 제가 미국에 달라서 수양에 가서 양천의 한 자매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에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께서 그 수양회를 참석하신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기뻐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 자매님은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반대로 자기도 교회를 떠나 있고 아들도 교회를 떠나 있고 아들이 세상 여자 만나 결혼해서 그 가정에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이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은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해도 참아라, 참고 살아라고 할 판인데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괴로우면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본인도 그냥 죽고 싶다고. 두 부인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분은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요, 목사님. 보기만 해도 절로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인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도를 안 받아본 사람은 종종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종의 음성을 그대로 받고 따르려고 보면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가 안 돼요. 그 음성을 그대로 받고 내가 가보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자, 그 음성 한마디가 마치 중매장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매장애와 같이 연결고리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지존자의 뜻은 인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경성한다. 자, 여러분, 이 경성한다는 것은 항상 살피고 주의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밤잠 안 자고 지킨다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경성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돌아봐요? 지켜요? 아니요, 우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부인 자매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청년 자매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어느 날 옆에 자매님 피부가 참 좋아져 있고 피부가 희어져 있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예? 그 관심이 가요? 예. 관심이 가죠? 예. 여러분 혹시 피부를 관리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피부 관리사도 있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손이 없습니까? 뭐 눈이 없습니까? 뭐 화장품 바를 줄 몰라요? 알죠? 그러나 그거하고 관리를 받는 거하고 다르죠? 예. 여러분, 요즘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의 관리를 받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관리를 받고, 몸매 관리도 받고, 재산 관리도 받고, 내 재산이지만은 뭐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투자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지요. 예.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영혼인데 이 영혼을 내가 관리한다,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관리한다, 될까요? 여러분,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는데 역시 프로 선수들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아마추어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이끌어주고 프로는 자기 알아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더 체계적으로 프로 선수들을 향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이제 모션이나 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옛날 어느 투수가 있었는데 유명한 투수인데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전성기 시절에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전성기를 지났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무릎이 전성기 때 비해서 조금 덜 올라가는 거예요. 투수가 이제 무릎을 탁 올렸다가 그 반동으로 던지잖아요. 그죠? 그걸 적게 올라가는 걸 발견하고 무릎을 더 올려라고 모션을 할 때 그러니까 옛날 그 실력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비디오로 체크해 가면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혼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예?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내가 관리한다고요? 여러분, 미용사들은 자기 머리 자기가 깎습니까? 못 깎죠, 그죠? 예. 내 영혼 내가 관리를 못 합니다. 이 내 영혼을 인도자가 관리를 하는데 인도자는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뭘 하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영혼을 마음껏 관리하도록 자산관리를 하는 회사에서는 고객이 투자를 하면은 이걸 마음껏 이걸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인도자에게 내 영혼을 관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맡긴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했다고 했죠. 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권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처음 역사도 무슨 말씀을 하실 그대로 하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역시 지존자의 뜻은 뭐냐면은 지존자의 뜻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받으면 그게 복의 권한인데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이 복의 권한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한 핍박을 받고 웬만한 어려움을 받아도 다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이 복된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돌을 캐는 데 가서 석공들이 요즘은 기계로 이렇게 장비로 많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손으로 돌을 깨냈습니다. 그래서 큰 집채만한 돌들도 석공들이 그 돌산에서 그 돌들을 떼내는 거예요. 깨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돌을 다루는 석공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큰 돌들을, 그 단단한 돌들을 어떻게 그걸 깨내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무에 결이 있는 것처럼 돌에도 결이 있답니다. 이 돌에 결을 딱 보고 어디를 쳐야 될지를 살핀답니다. 그러고는 집채만한 큰 돌을 깨내는데도 정하고 망치만 있으면 된답니다. 집채만한 돌을 깨내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정하고 망치하고 들고 앉아서 톡톡톡톡 쳐가지고 홈을 판대요. 돌에다가 이렇게 쐐기 모양의 홈을 파낸답니다. 그리고 몇 군데 홈을 딱 파내고는 거기다가 그 홈에다가 쐐기 모양을, 쐐를 박는답니다. 톡톡톡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오한마를 가지고 거기를 한 번씩 퉁퉁퉁 치면은 그 집채만한 바위가 쭉 하고 갈라진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막 고생하면서 그 돌을 깨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냥 시름시름 그냥 중망치 들고 정 하나 들고 톡톡톡톡 깨가지고 홈을 파내고 그 홈 몇 개만 파내고 난 다음에 쐐기로 모양의 쐐를 받고 오한마로 몇 번씩만 때려주면 그 큰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단단한 바위가 그 망치질 몇 번에, 오한마질 몇 번에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하고 복된 교회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뭔가 큰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어요. 맥없이 그리스도인이 또 사역자라도 맥없이 이 귀한 복음에서, 이 귀한 직분에서, 이 귀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단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떠나겠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문제 삼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도 신앙을 하다가 교회 안에 지체가 문제가 된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마인드 콘테스트를 하는데 일반부에 어떤 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녀 때 공주병에 걸렸답니다. 별로 공주병 안 걸릴 것처럼 생긴 분인데 공주병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동영상이 나옵니다. 공주병 걸리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병이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여왕병에 걸리더래요. 여왕이 되더래요. 한참 살다 보니까 자기가 신이 되더래요. 신이. 그래, 이상하다. 구원 받은 사람이 웬만해가 자기가 신이 되더라 소리를 안 하는데 저게 뭔 말인고 했더니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자꾸 인간들이 자꾸 많이 보이더래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아이고 저 인간. 그 말은 뭐냐, 자기는 신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인드 강의는 확실히 머릿속에 탁 박히도록 했는데 나중에 한번 그 동영상에 쓰니까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문제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왜 그러냐. 다음,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건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줘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받으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는 교회나 종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은데.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교회나 종을 불신하게 되고 대적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고 그 전에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사단이 어떤 일을 해놓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켜 놓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합니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것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표면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다음. 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틈이 생긴 것입니다. 나하고 종가의 사이에 틈이 나고 나하고 교회 사이에 틈이 생긴 게 문제인 거예요. 자, 큰 바위를 깨내는데 먼저 뭘 했죠? 예, 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바위에 홈을 파서 적은 그 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쐐기 모양의 쇠를 박고 오한마로 몇 번 쿵쿵쿵 때리니까 바위가 쭉 갈라진다 했죠? 자, 그것처럼 사단은 먼저 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내가 지금 종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고 교회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긴 그걸 크게 문제 안 삼아요. 좀 있으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틈이 생기면은 사단은 그 틈을 먼저 내고 그 틈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에 옳은 생각을 넣어주고 서운한 마음을 넣어주면은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 틈이 생겼을 때 이 틈을 해결하려고 안 해요. 마음에서 어떤 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겼는데 이걸 메꾸려고 안 하고 이 거리를 없애려고 안 해요. 여러분, 마음에 거리가 생긴 건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뭐라고 했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 안으로 보소서 했어요. 자, 아버지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상거가 먼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거리를 좁혀줬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도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있죠.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들이는데 아들의 마음에는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안으로 보소서 하죠. 종으로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의 거리까지도 없애줘요. 자,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이 내 아들은 하고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그 마음의 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상에 함께 앉아있는 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큰아들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며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니까 큰아들이 회방하는 그 회방이 작은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떼낼 수 없는 거예요. 왜? 틈을 없애버렸으니까. 거리가 없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고 있으면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몰라요.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 됐다 할지라도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또 사역자가 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가 있고 마음의 틈이 나 있는 사람은 그 틈에 사단이 서운한 마음도 넣어주고 옳은 마음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귀한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서운한 사건을 하나 만나거나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하나 만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으려고 이해하려고 그래도 생명을 준 교회인데 내게 복음을 준 교회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으려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은 망합니다. 그 전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내 마음에 이게 틈이 생긴 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 틈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긴 게 문제인데 이 틈이 왜 생기느냐. 다음. 자, 왜 틈이 생기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전에 마음의 틈을 주는데 이 틈은 왜 생기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단은 거기다가 뭘 넣어준다고요? 얼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거기서 교회에서 이 귀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려면은 내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고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걸 풀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야,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지느냐. 야, 이건 표면적인 문제고 근본은 내 마음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옳은 마음이 들어지고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러면 내가 이 틈이 왜 생겼느냐.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죠. 다음. 자, 보디발을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강개한 그 꾀로 간사한 그 혀로 불신을 집어넣어줍니다. 자기 남편에게 요셉에 대한 불신을 넣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근데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급강코자 들어와서 소리 지르니까 이 겉옷을 벗어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요셉이 벗어 던져간 옷을 보니까 완벽하게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강교하게 이간을 쳐서 요셉과 보디발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이 교회와 이간을 칠 수 있고 종과 이간을 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요? 틈이 생긴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틈이 생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틈이 뭐라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 옷을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요셉이 이런 짓을 했구나 믿어버린 거예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신뢰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틈은 넓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참 쉬운 거예요. 사기 도박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시골에 사기 도박단이 침투해가지고 땅 문서 갖다 바치고 집 문서 갖다 바치고 다 날려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요. 도박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야 내가 이 도박에 좀 소질이 있구나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기 도박당 끈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잃어주고 따기도 하고 하다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집문서도 챙길 수 있고 땅문서도 가족에 만들 수 있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보디발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의 권한을 잃어버렸고 요셉을 감옥에 보냄으로 인해서 요셉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는데 전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요셉과 가까이 있으면서 요셉과 틈이 없을 때는 그 마음에서 요셉을 세우다가 요셉과 틈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옳은 생각 하나 넣어주니까 요셉을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디발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인데 이 생각 믿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과 판단 믿지 말고 조금만 주변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면 누가 잘못됐는지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가정에도 평화가 올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아내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참 복된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것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요셉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오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단은 강교하게 이간을 칠 수 있고 오해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신앙을 하는 동안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든지 이간을 칠 수 있고 얼마든지 오해를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 이어서 계속 PPT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틈이 이제 생긴 사람들의 신앙 외자는 빼고요. 예. 틈이 생긴 사람들의 신앙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틈이 생기는데 자 하와의 어떤 그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이간을 치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자, 이간을 치는데 하와의 마음에 이미 틈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단이 이간을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그 마음에 틈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틈이 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줄이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자가 내가 그 나무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땠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들. 내가 봤을 때 이 나무가 참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이간을 칠 수 있었고 범죄하게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게 틈이 나 있었죠. 그 틈이 뭐라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되지, 나름 복음 전하고 주님 섬기고 신앙하면 되지, 마음에 틈이 나 있어서 망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도 안 들어요. 망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 말입니다. 사단이 이간을 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사단이 그 마음에 불신을 넣어주고 오름을 넣어줘서 언제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르고 이 복음을 대적할지 모르는 위치 가운데 있는데도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누가 경성해 줘야 된다고요? 예, 인도자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경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걸 내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해주면 뭐 하라고요?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딴 교회가 아니고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이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니까요,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 참 희한하더만요. 보니까 저는 참 감사하다 할 줄 알았더니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는 괜찮았는데 복종을 딱 집어넣으니까 나자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번 강릉 수양했던 것 같은데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는 항상 그래요. 영어는 이 마음의 정신 문화가 이제 발달해, 물질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장기훈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잘 가 계셔요. 애매하면 선교사님으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순종과 복종의 단계를 네 단계로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듣는다는 것도 이걸 순종의 의미로 두는 거예요. 듣는다, 순종한다, 그 다음에 복종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의 그 계집종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으로 팔려가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그 복종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일이죠. 종이 하는 일이니까. 떠서 얘네에 갖다 주라는 것은 복종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내에게 묻죠, 그죠? 예? 남편에게 뭘 하겠냐고 물어봐요? 예?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부분은,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한 이 복종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 복종을 의미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 복종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 하든 내 판단이 어떠 하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셉 청지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따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 주인이 은잔을 가지고 언제 점을 쳤어? 괜히 그 시골에서 온 사람들 잡아다가 지금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네. 은잔 되찾고, 양식값 돈도 도로 찾고, 그 사람들은 보내고, 주인님, 은잔 찾아왔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그냥 보냈죠. 뭐 돈 찾고 뭐 은잔 다 찾았으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복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려가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했죠. 예,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 통해서요? 순종보다는 복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복종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에 먼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내가 한번 보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내가 보니까 좋아 보였고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틈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낼 수 있었고 범죄하게 만들 수 있었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자, 베드로의 마음에도 역시 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했는데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나이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며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음, 자,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는데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자, 이렇게 틈이 생긴 사람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이 틈이 생겼고 그 다음 그 틈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었고 그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고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틈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 이거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가보면은 이들의 마음에 틈이 없는데, 틈이 없다는 건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돼 있죠. 그죠? 자, 나오미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자, 그걸 보면서 룻의 마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은 그 결과 망했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룻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붙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르바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틈이 나 있었고,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보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역시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판단을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자, 사도 바울 역시 마음에 틈이 없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틈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배는, 그 당시 배는 지금 제수를 로마로 호송하고 사도 바울도 제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배에는 제수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는 상인들도 타고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풍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또한 멜리데 섬에 가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지만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너무너무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펼쳐가기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뱀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물리고 어떤 형편이 와도 그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없었고 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들어설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요나단의 병기든 자, 그도 역시 요나단과 그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자, 틈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요나단과 요나단 병기든 자 단 두 명이 올라갔지만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신앙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뭐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오름들,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끝없이 여러분 삶 속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문제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 야, 이건 내 마음에 이미 틈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 교회와 또 이 귀한 복음과 분리시키려고 이 틈 사이에 밀어넣는 쐐기와 같은 거구나. 그 오름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서운한 마음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 심지어 목회자가 돼도 이 교회와 복음과 멀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야 할 것이, 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틈을 만들구나. 나는 그 틈을 용납하고 살면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망하고 복음과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고 불신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망한다고 해도 망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내가 경성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 영혼을 경성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있고 내가 신앙하고 있고 주님 섬기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자는 망하는 길에 서 있다는 걸 이미 보고 있고 인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오름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 겨우 망하기 이제 일보 직전인데도 안 들어요. 오름만 이야기하고 서운한 마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마음에, 아, 내 마음에 이 오름이 틈타고 서운한 마음이 자리를 잡은 것이 이미 틈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나 사이에 종과 나 사이에 이미 틈이 생겼고 내가 이미 망하는 위치 가운데 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 오름을 넣어줬구나. 사단이 이 서운함을 넣어줬구나. 야,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망한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고 내 마음에 종과 거리가 있는 것, 교회와 거리가 있는 이 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게 지존자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이걸 이 틈을 제하고 인도자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07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편 107편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시편 107편에는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간증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자주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죠. 이미 온전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에, 나를 들어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어떤 모습 가운데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쓰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이해가 되면 따르지만은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틈이 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판단 안 믿고 내 생각 안 믿고 전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고 틈이 없을 때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이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요셉을 그 음란한 아내, 사특한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교회를 여러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제 여러분의 옳은 생각들, 또 여러분 마음의 옳은 판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이 내 마음에 틈을 뒀던 게 문제고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옳은 걸로, 서운한 걸로, 섭섭한 걸로 틈을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틈이 나 있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사단이 내 마음에 이미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았구나. 사단이 이미 내 마음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넣어놨고 종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고 이 교회와 틈을 두게 만들어서 망하는 위치에 이미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 옳은 생각이 들을 때, 선한 마음이 들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하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셨던 분이든 또 사역자든 사모든 내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탈 때 여러분이 그걸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틈이 나 있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또 예수님의 처음 역사도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이 섭리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때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단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듯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귀한 교회와 또 복음과 종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름을 넣어주고 서운한 마음을 넣어주고 섭섭한 마음을 넣어주는데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 이미 틈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틈을 제하면 이미 온전케 해놓은 주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올 한해는 신년사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영혼을 이미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올 한해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또 한 해를 마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이렇게 많은 복음의 일에 하나님이 참여케 하셨다는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2부 상담하는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